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10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먼저 주요 경제 뉴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야 IMF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만, 더 관심거리인 내년 경제성장 전망도 IMF는 2.9%에서 2.6%로 낮췄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고, 일본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내렸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확장세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냈던 1세대 화장품 로드샵 스킨푸드가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예전 용어로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전국에 가맹점 400여 개를 둔 화장품 전문회사였는데요. 화장품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또 보여주는 단면이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75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글로벌 보호무역에 따른 정부 대응책의 질의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간밤의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 7년 내 최고치까지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10월 1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 서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네.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환율 개입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담겨서 논란입니까?
미국 쪽에서는 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우리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거나 합의서에 들어가진 않았다.
그런 얘기를 굳이 넣지는 않았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의 시작은 백악관이,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한미 FTA 서명 때 그 배포한 요약 보고서라는 걸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양국 정부가 양해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가 이 내용을 숨겼다라고 지금 논란이 좀 돼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난 한 4월이나 5월 때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개입, 그다음에 환율 시장에 개입한 내용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5월 달에 환율 개입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미국하고 서로 합의를 했던 내용은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그 나아간 내용이 FTA 개정 협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이 환율 개입 불공정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언급이 그냥 안 됐으면 좋겠는 그런 아주
그렇죠.
예민한 이슈고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환율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로는 계속 꼽고 있으니까
네.
한국한테 이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어찌 보면 성과로 좀 넣고 싶은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건 언급조차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거기에 그런 용어를 넣는 걸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어찌 보면 별건 아닌 문제인데 참
네.
예민한 문제로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바로 어제 보도 참고 자료를 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양해란 문구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도 준수하고 있는 원칙에 불과하다. 한미 양국 간 외환협력 협의는 환율 보고서와 금융협력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예.
팩트시트 내용은 구속력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구두 서명으로 합의하거나 양해각서를 맺은 적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이미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하겠다라고 미국하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횟수 몇 번이나 들어갔느냐 이걸 공개할 건지 아니면 개입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건지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횟수만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 우리나라 말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나프타라고 했던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불공정 환율 개입에 대한 합의문이 여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홍보하면서 한미 FTA도 이런 내용을 서로 얘기를 나눴다라는 내용을 좀 크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환율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양국 정부가 그냥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라고 넘어가기만은 좀 어려운 것이 중국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슈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해버릴 경우에 또 한 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
네.
흔들리면 간접적으로. 또 일각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 말고 다른 나라 한 군데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서 중국 보라고 본보기로
네네.
시범 케이스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걸려드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더 민감해진 이유는 10월 달에 미국이 환율 보고서 하반기에 내놓는 시기거든요. 10월 15일입니다. 상반기는 4월 15일 이렇게 1년에 두 번 환율 보고서라는 걸 이제 내놓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모두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전 단계.
예.
약간 의심이 된다. 이런 국가로 분류를 했던 상황인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발언이 좀 세거든요.
예.
그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이 구조적인 이유든 아니면 실제 시장 조작이 있었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환율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중국 측에서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를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10월 15일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깔려 있는데요. 실제로 4월 달에 이제 그 환율 보고서가 나올 때 중국의 위안화 수준하고 지금 위안화 수준을 보면
예.
약 10%가량 위안화가 지금 같이 절하되 있는 상태가
떨어져 있죠.
예.
미국에서 보면 그 봐라 중국이 또 환율 조작했지라고 하는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꾸 미국이 통상으로 시비를 걸고 중국과 미국이 경제전쟁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아,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중국을 떠나려고 하고 그 바람에 환율 이 중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반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죠. 항변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중국 쪽에서는 무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지금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환율을 높이자니 경제 상황은 안 좋고 안 높이자니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이번에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빠져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인데 아무튼 그게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눈에 띄는 경제 뉴스들도 몇 가지 좀 더 전해 주시죠.
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일자리 관련 중기, 단기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이미 했고, 단기 일자리보다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9월 취업자 발표가 내일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9월 취업자 발표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 부총리가 지난 국회에서 한번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구나. 정부에서 단기 처방이든 뭔가 처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이거든요.
예.
다만 김 부총리의 발언이 최근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달보다 고용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 조금 상황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마이너스는 아닌지도 모르겠다.
네네.
통계가 집계되는 걸 총리가 슬쩍 봤다는 뜻일 수도 있네요.
네,
만약 그런 거로 인해서 톤이 바뀐 거라면.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부가 24시간 365일 다 해야 되는 거죠. 늘 제일
네.
고민이 그거일 텐데 그래서 김 부총리도 항상 속이 숯검댕이가 되고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예. 다른 뉴스는요?
예. 대출금리 인하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사에 내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대출자에게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금융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업권별로 다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뭐 보험업법 이런 식으로 5개가 모두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고 지금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이걸 금융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은행은 1억 원까지 해당 임원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정당하냐 안 하냐의 판단을 근데 금융회사가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예. 다른 뉴스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폭염과 태풍 때문에 지금 40년 만에 쌀이 흉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1980년 이후에 근 40년 만에 쌀 생산량이 연간 385만 톤으로 가장 최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80kg 그러니까 한 가마니당 18만 원까지 올라서 작년보다 지금 34%가 뛰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쌀을 기반으로 한 다른 생필품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떡이라든지 아니면 김밥 재료도 오르니까 김밥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예.
서민 물가에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박영목 씨가 자동차는 타다가 낡으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자주 보니까 아는데 컨테이너선 같이 큰 배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기름 캐내려고 설치한 해양 플랜트 같은 큰 고철 덩어리는 나중에 못 쓰게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혹시 그냥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혀서 그렇게 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를 만들면요. 한 30년 타면 이제 더 이상 못 한답니다. 아파트하고 비슷하죠. 30년 정도 타면 낡아서 못 하는데 물론 뭐 타려면 더 탈 수야 있겠습니다만 유지비 수선비가 더 들어서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세 배 사서 할부금 내는 게 더 싸겠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주로 타는 여객선이 그래도 수명이 좀 더 길고 유조선 같은 배는 20년 좀 넘으면 못 하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배가 귀하고 운임도 비싸니까 낡은 배도 돌아다니면서 밥값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넘어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젊은 배들도 그냥 해체해서 고철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의 바로미터로 관찰되기도 해요. 젊은 배들도 어차피 공치는 날이 많으니까 정박 비용 내면서 계속 노느니 해체해서 고철값이라도 받자는 거죠. 그 고철을 다시 녹여서 또 새 배를 만들 때 쓰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다 분해해서 쓴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처럼.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고 또 그 일만으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배는 이제 해체하세요라고 넘겨줄 때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타던 그 상태로 그대로 넘겨주고 선원들만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배 안에 기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연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그 연료는 뽑으면 팔면 돈이 되니까 이제 해체 업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운 좋은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가끔씩은 배에 이제 인분과 오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배에도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배가 매번 항구에 도착하면 화장실 비우고 청소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비행기와는 달리.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바다 한가운데에다 그냥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환경 문제로 그런 걸 못 버리는 규제가 생겨서 그냥 배에다가 십수년씩 싣고 다니다가 그냥 선박 해체업체한테 넘기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그런데 만나면 해체하시는 분들은 아주 싫어하겠죠.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경제 꽉 잡고 계신가요?
다음은 저희와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해지실 시간입니다. 양이은 서경석의
달려가는 여성시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현재 국내에는 한때 저가 항공사라고 불리던 저비용 항공사 LCC가 모두 6개 있는데요. 정부가 그동안에는 더 이상 항공사 면허를 안 주기로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신규 면허 신청을 받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는 게 혹시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좀 안전을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요즘 항공업계 이야기 항공대의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저비용 항공사와 그냥 일반 항공사를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예, 예. 이 기존 항공사들은 이제 그 운영 노선이나 운수권, 마케팅 제휴 뭐 이런 걸 통해서 확고하게 시장주의를 이제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예. 신규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항공사들은 대부분 이제 틈새 시장에서 낮은 그 운임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거를 LCC, 로코스트 캐리어, 저비용 항공사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 저비용 항공사는 세계적으로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운송 수요가 이제 다양해지죠. 그러면서 지금 한 30% 정도 운송 분담, 여객 운송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운임을 낮춰 판매하는 항공사. 그래서 이 좌석도 이제 단일 클래스를 쓰게 되고요. 노선도 단거리, 길어야 중거리. 그래서 그 왕복 노선에서 가동률을 극대화하고요. 기내 서비스도 대부분 생략이 되고요. 단일 기종을 쓰게 되고, 뭐, 공항 라운지도 이렇게 생략합니다.
예.
예, 예.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온라인 판매만 하고요. 좌석 지정도 생략하고, 물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파괴를 한다 해서,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고, 기존의 항공사들은 이제 레거시 캐리어 또는 풀 서비스를 준다 해서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 이렇게 부릅니다.
예. 소비자들이 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구별을 한다 뿐이지 정부 입장에서 뭔가를 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 그런 그 이른바 카테고리가 다른 것은 아닌가 보군요, 그럼.
예, 뭐 최우선 하는 건 이제 항공 안전인데요. 이건 이제 모든 운송에 있어서 뭐 최우선 되는 것이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그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이제 신청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양양공항에 이제 거점을 두고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플라이 강원,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에어로케이, 이런 항공사, 신규 항공사들이 이제 한두 차례씩 신청을 했는데 전부 사업이 허가가 반려됐죠.
예. 예. 허가가 반려됐던 이유는 명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신청 요건으로는 이제 나비자본금이나 비행기 대수나 이런 거는 다 충족이 되었는데요.
예.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는 게 이제 실질적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면허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운항 허가를 심사하게 되거든요. 운항 허가 단계에서 안전성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안전에 관련한 그 인력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 뭐 안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단계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글쎄요. 보통 모든 상품 서비스 포함해서
네.
업자들은 이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과당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예,
말
예.
표현이 과당이지 경쟁의 그 결과와 열매는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항공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이게 이제 너무 그 공급자 플레이어가 많아지니까.
예.
이것이 그 어떻게 거꾸로 이 사업, 이 우리나라 그 항공 업계의 그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가 하는 이런 반대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면은 그 사실은 그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항공운송 사업 면허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막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정부가 새로 사업 면허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자체적인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입장의 변경입니까?
예, 그동안 국토부가 이제 내놓고 있는 게 그 납입자본금이나 항공기 대수나 이제 그 과당 경쟁, 재무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쭉 그렇게 나열하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이거를 다시 강화했다가 납입자본금은 300억으로 다시 올려오려고 했다가,
예.
이번에 다시 150억으로 낮추겠다고 이제 엊그제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를 좀 보유해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겠다. 자본 잠식이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니까.
예.
이런 것들도 보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이 면허 요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 좀 과도한 규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럼 여객기 한 대 가지고 내가 항공사 사업하겠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아, 당연히 그 보통 그 한두 대로 시작을 해요.
예.
뭐 지금 이제 항공기 대수라고 항공기라고 하는 것도 뭐 A380 같은 비행기도 있고 뭐 저 보잉 737 같은 것도 있고요. 비행기는 다양한데 예를 들면 그 지금 세계 항공업계가 주도하고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거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의 최대의 그 LCC로 부상한 게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라는 항공사입니다.
네.
이 항공사는 그 2001년에 그 토니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젊은 사업가가 737 두 대로 시작을 했어요. 두 대로 시작할 당시에 보면 그것도 그 국영 항공사 빚더미 올라앉은 그 국영 항공사를 인수를 했죠.
예.
부채를 1,100만 달러를 안고서 비행기 두 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LCC로 성장을 했죠. 예.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질문을 그렇게 드리기도 했고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반대로 네. 정부 입장에서 좀 물어보죠.
네, 네.
이게 항공사라고 하는 건 안전과 관련이 있어서 자칫해서 네. 과당 경쟁이 될 경우에는 돈벌이가 먼저가 되고 그렇다 네.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라면 굳이 네. 지금 있는 항공사로도 충분하다는 혹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그 문제는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예.
그 이익을 내서 사업이 성공하는가 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 신규 LCC의 사업 면허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요,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사실 그 항공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혁신에 성공하는 항공사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네.
또 이 경쟁,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거기에서 이제 혁신이라든가 경쟁력을 확보 못하는 항공사는 거기서 도태되게 되죠.
아무튼
세계 항공업계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뛰어든다고 해서 뭐 모두가 다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 시장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창업하기 좋은 여건은 정부가 마련해라.
예.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요.
예, 업계에서는 먼저 사례를 들어주셨던 양양이나 청주를 기반으로 한 항공사가 진입을 하면
네.
지금 기존 항공사들처럼 살아남고 먹고 살기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까? 수요를 볼 때?
예, 지금 항공 여객은 그 세계적으로 또 국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이 트렌드가 계속 간다는 것이 국제적인 판단이고 예측인데요.
예.
이번에 그 에어로케이나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항을 이제 이용하겠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항공시장의 성장 잠재력, 소비자 편 이런 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받게 되면 과당 경쟁이 벌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건전한 시장 경쟁 체제를 보장해달라.
알겠습니다.
시장 경쟁 보장해달라. 예. 이런 요구가 이제
어떤 이슈인지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결국 소비자가 그쪽으로 몰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은 허용을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네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의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